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 주사님이 사역한 두 번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수로 나눠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이틀 전에 보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전개가 되었는가.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다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빌립이 이제 만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서 어제 본 마지막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 그 모든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가. 그 내용이 36절부터 나옵니다. 36절에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내시가 먼저 말을 한 거예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명하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장면을 보면 이 내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본문에서는 세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침례일 것 같아요. 물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물을 끼얹은 게 아니라 물 속에 쏙 완전히 잠겨서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인상 깊은 것은 역시 내시가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빌립이 당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한 것이 아니라 내시가 쭉 설명을 듣고 복음을 전함을 받고 전도받은 다음에 나는 세례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막 좋은 데서 받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빌립을 발견했을 때도 수레로 올라타게끔 해서 말씀을 듣게 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시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준비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모쪼록 우리가 다 이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내시와 같은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은혜 받는데 순종하는 데는 너그럽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즉각즉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례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권면을 해서 전하는 사람이 권면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시처럼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내시의 경우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참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동시에 욕심을 조금 더 부려본다면 여기에다 만약에 한 가지가 더 첨가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첨가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쓰잘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내시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빌립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았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복음을 전한 뒤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알려주었으니까 알게 되었겠죠. 무슨 재주로 이 사람이 세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만약 빌립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면 이 내시가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어쩌면 그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찾아와서 안수를 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권면을 했다면 이 내시가 나에게도 안수를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좀 달라진다고 하죠. 서울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서울로 가게 되고요. 부산을 가는 사람 따라가면 부산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그럼 전도받은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분이 수요 예배를 나오기 열심히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초신자를 전도했어요. 그럼 전도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수요 예배를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게 하죠.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전도받은 사람은 아 이제 내가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초신자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지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내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순종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등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가르쳤으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우리가 다 빌립만큼도 못하면서 이런 아쉬운 부분을 또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 또 중요한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였던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례를 곧장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곧장 세례를 주도록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곧장 세례를 주는 것이 불법이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면 됩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학습을 받고 학습받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죽은 자들도 세례를 받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선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건 못 받았건 상관없이 천국에 갑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일단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아쉬움이 남잖아요. 주변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그럼 세례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 여기고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도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세례는 뭐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딱 하나의 조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가. 이것만 인정이 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뒤에 사건이 종료된 뒤에 39절부터 보면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39절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사건의 맨 끝에도 성령님이 등장을 하시죠. 이 사건 처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인도하시고 사건이 진행될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비록 빌립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서로 기쁘게 길을 헤어져서 간 거예요.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빌립이 정착한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가 가이사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점, 사마리아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보면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모습이나 사마리아 교회에서 있었던 모습이나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벌어진 그런 모습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일단 성도에게 다 똑같았죠. 예루살렘 성도가 은혜 받은 모습이나 사마리아 성도가 은혜 받은 모습이나 이방인이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은혜 받은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조금만 해도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은 많이 노력해야 사소한 은혜를 받고 이게 아닙니다. 다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부한자건 가난한 자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누구나 다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건 사마리아에 있건 땅끝에 살건 누구나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감당한 모습이나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집사와 사도들이 감당한 모습이나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허벌판에서 집사가 감당한 평신도가 감당한 모습이나 사역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것과 일반 성도가 하는 것이 본질에 있어서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동일하게 제자답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사마리아 교회와 관련돼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일단 사마리아 교회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집사가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집사가 지금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행전일 뿐이에요. 사도들이 중심이 아니라 사도들도 중심이지만 집사도 등장하고 성도도 등장하는 제자들의 행전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당하는 직분, 사역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목회자와 권사와 장로와 집사가 사역하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다만 수준과 정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사마리아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이 장면을 보면 결국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도 생기고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상황이 생겼죠. 이걸 좀 확장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 하나의 교회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는 했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저기에 가서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성도는 그 교회 혼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항상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은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곳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주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가교로서 역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를 생각하고 집사 빌립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마리아 교회와 빌립 집사님을 잘 닮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열심으로 뛰어가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의 가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늘 말씀 증거하기를 늘 소망하고 열심을 내고 또 복음으로 인한 귀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집사 빌립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세례받는 자가 된 것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 어느 누군가가 복음을 들으며 어느 누군가가 생명을 얻으며 또한 우리 교회가 순종함으로 어느 다른 한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불어 거꾸로도 생각해봅니다. 혹여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나로 말미암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늘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